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재개 등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만나 4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 한라인을 가동하고 군 통신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과 관련해 내년 1월로 다가온 대선 과정에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 미국인 억류, 신장 티베트 홍콩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생산과 관련 품목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말미에 시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올 초부터 썼던 이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답하면서 시 주석이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극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미중 관계의 불협화음을 유발하려는 일각의 악의적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중심의 국제연결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 그리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와 미래 세대 분야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PEC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자 간 무역 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소 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기구가 15일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재고량이 128.3kg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 4일자 보고서에서보다 6.7kg 늘어난 겁니다. IAEA에 따르면 핵폭탄 한 개를 만드는데 이 같은 우라늄 약 42kg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칠 경우 핵폭탄 3기가량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90%가량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15일 가자지구 내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였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휴전은 하마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해왔고 러시아는 즉각적인 휴전을 지지해왔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의 거부권 행사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확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잇따라 불발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적 대체로 흐리다가 토요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2도, 낮 기온 영하 7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1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또 마약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군사 소통 재개 등 주요 현안에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대면 이후 1년 만입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과 가치, 동맹국과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립 또는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펜타닐과 같은 불법 마약 제조 및 밀매에 대한 협력 재개, 각군 지휘관 간 전화통화 재개 등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여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직접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첫째, 수년간 보류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대응 협력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some important progress, I believe. First,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fter many years of being on hold, we are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기, 자동차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면서 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둘째, 군대 간 직접 소통이 단절돼 매우 걱정스러웠다며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오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Secondly, and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we're reassuming military to military contacts, direct contacts.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미 군사당국과의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른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군사 실무자급 대화까지 끊겼었습니다. 대화가는 또 양국 정상이 첨단 인공지능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인공지능 안전을 개선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타이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여러 행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양안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양안 간 이견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중국이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랜 인연과 솔직한 대화를 강조하며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오해 없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aramount that you and I understand each other clearly,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지난 50년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계속 전진해 왔다며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갈등과 대립은 양국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wo large countries lik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urning their back on each other is not an option.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VOA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두 초강대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모종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첨예해지고 있는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및 영내 정세 불안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전돼 안보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야망이나 도발 행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양국 간 긴장 완화와 관련한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1년 만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한 북한인권협의체가 6년 만에 정식 재가동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미한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미한 간 북한인권공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그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총 3차례 개최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6년 만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고 협의 재개에 대한 미한 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협의체가 이번에 다시 가동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와 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사는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알렉산더 마식 의장은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May I now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9? I see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이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다시 컨센서스로 통과됐습니다. 표결로 갈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대적 독점이란 표현을 넣으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있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고문 방지 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의 의장국 스페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over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미국과 한국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행사한 발언권을 통해 권력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문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 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은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의 행태로 억압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재원 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control and monitor North Koreans overseas, the government also exploits its overseas citizens, forcing them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without.
북한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노력 외에도 재외국민, 즉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이동의 자유가 없는 비인도적 환경에서 하루 최대 18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는 정권의 권력 유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가능하도록 임금을 정권에 반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리치 자문가는 또 우리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즉 농루플루망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 역시 발언권의 거의 절반을 탈북민 강제 북송 주제에 할애하며 이 문제의 우려를 깊게 나타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 정부는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지난 수년간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잘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particular, my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with media reports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hundreds of North Korean escapees.
황 대사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유엔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명시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앞서 인권 전문가들은 BOA에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을 넣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자국민의 생계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tead of obsessively pursu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특히 북한 정부가 나라 안팎의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그러나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s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 역시 인권이란 명목으로 선별적 이중기준, 대립을 부추기거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거나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국가별 인권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정치화하는 걸 거부한다며 북한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적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과 남북한, 영국, 일본, 중국, 쿠바 등 15개 나라 대표들이 발언권을 행사했고 북한과 가까운 9개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미안 안보 협의 회의에 반발하며 더욱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의 방한과 SSM 회의 등을 거론하며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성은 미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미한일 3자 간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연내 가동 등 최근 미한, 미한일 간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공화국 무력은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천만 달러 상당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등의 잠재적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2 플러스 전술 미사일 42기와 훈련용 미사일 10기, 전술 유도장치 5기, KATM 유도장치 3기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5,210만 달러 상당의 판매 비용에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 관계자의 기술 지원을 비롯해 훈련용 장비와 책자, 기술자료, 관련 물류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세계 최첨단 적외선 추적장치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특히 한국이 구매한 블록2 버전은 디지털 점화장치를 통해 지상작동과 비행 안전을 더 강화한 최신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운영 중인 F-15와 F-16, F-35 등의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미사일 판매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은 미국 측과 도입 시기를 비롯한 세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8기 판매를 잠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산업청은 지난 3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인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5일 VOA와 인터뷰에서 전임 한국 정부가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쳐 양측 간의 긴장이 조성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작전적 차원에서는 9.19 남북군사 합의가 폐기가 맞지만 전략적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9년에서 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낸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메이어 부사령관님,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14일 제1회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요? 이번 첫 회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I think the significance of the meeting is difficult to overstate. An alliance that has had the support of so many nations for over several years.
이번 회의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온 동맹입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공약을 밝히는 것은 세계 역사상 경이로운 일입니다.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각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또 미한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에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유엔사 회원국들은 올해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와 같이 모의지휘소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상, 공중, 해상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we will return to that, certainly. Prior to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here was ongoing field training exercises between many of the UNC sending states and the Republic.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전에는 많은 유엔사 회원국과 한국 간 양자 또는 다자 간 야외 기동 훈련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언급하신 준비태세와 관련한 중요한 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해왔습니다. 저는 유엔사와 한국 지도부의 관계가 더 정상화되고 뿌리내리면서 야외 기동훈련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한반도 밖에서도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호주에서 열린 탈리스만 세이버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야외 기동훈련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관계 정상화를 언급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번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유엔사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고 했죠. 한국 정부의 태도가 유엔사의 활동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I think the nature of a democracy is the people elect a government around a set of policies. And it's true that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were to see a diminished role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국민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이전 정부의 정책은 유엔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에는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전임 정부는 현 정부에 비해서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하거나 적대적인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정책적 입장이었고 많은 장관들도 동의했으며 임기 내내 같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다른 유엔사 회원국의 제 동료들 중 다수도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유엔사 차원에서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라 유엔사라는 점입니다. 정전협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은 유엔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능입니다.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전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다국적 동맹이 위기 상황에서 제공하는 전략적 깊이의 가치와 힘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어떤 긴장이 있었습니까?
The actual sovereign control I think is a point of tension and I think people have different views. There are certain aspects around sovereignty around the
긴장이 야기된 지점은 실질적인 주권적 통제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주권과 관련해 그곳은 분명 한국의 영토지만 유엔사에 속하는 권한과 책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임 중인 정부에 속하는 권한과 책임이죠. 따라서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에 특히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특정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정전 집행과 준수를 보장하는 우리의 책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2019년 북한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죠. 이 사건도 유엔사의 관할을 침해하는 것이었나요?
clearly a very sensitive topic that, and I don't know that the parties that acted in that on both sides were transparent on what they were seeking to do.
분명히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양측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사람들을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사가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받았다면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한 이송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사령관과 당시 한국 정부의 여러 고위 지도자들 간 아주 고위급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JSA의 주된 목적은 오랫동안 유해 송환과 협상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이 JSA 설치 의도와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은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유엔사 해체 여부는 안보리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전선언 추구가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at it undermines in as much that anything that seeks to de-escalate tension and contributes to a permanent peace being signed is consistent with our mandate.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의 경우 우리의 임무를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설명이 없으면 모호함이 생기죠. 당시 그런 방식으로 발표된 것은 모호함을 만들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파견국의 임무가 취소되려면 분명히 안보리 결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구적인 평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게 파견국들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단지 선언만으로는 안보리 결의가 완수됐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적절히 사용한다면 긴장을 완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유엔사와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국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군사합의가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대비태세를 약화시켰다는데 동의하십니까?
Like everything when it has to do with Korean security, there are two sides to this coin. And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of the CMA. The de-escalation of tension inside the JSA.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휴전선과 비무장 지대를 실제로 둘러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 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데 상당한 제약을 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가 군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휘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군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준비태세는 약화되고 북한의 도발은 더 심해진 상황인데요. 한국이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할 것을 조언하시겠습니까?
We've got to play that at both the strategic and the operational level. So at the operational level, I would say, yes, we should withdraw. That will allow us to return to ranges and firing. And...
But at the 우리는 전략적인 level, 차원과 작전적인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작전적 차원에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전략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령관은 전략적인 메시지도 중요하게 감안해야 하죠. 따라서 제가 재연에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한국을 2년 전에 떠났기에 협상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고 관련자들이 매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유엔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맡아왔던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호주, 영국 장성들이 임명됐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유엔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making su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comfortable with hosting forces from overseas. And I think That is a conversation that's continued to mature.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류국으로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가용할 수 있는 유엔사 병력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하고 유사시 또는 분쟁 발생 시 유엔사 병력을 가장 잘 배치하려는 것이죠. 이번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대부분 국가들이 여전히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전략적 태세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서 군 지휘관들이 해야 할 일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의 지휘소 훈련뿐 아니라 각군 체계가 어떻게 연결될지,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야외 기동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대응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야외 기동 훈련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영내 긴장을 불러일으킨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일까요?
Again, you know, China's influence in the region is that they're seeking to promote their regional agenda. They do not like multilateral approach.
중국은 영내에서 자국의 의제를 추진하려고 하며 안보에 대한 다자간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자적 차원에서 우월한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 긴장에 대응하려 하죠. 하지만 다자간 연합은 단순히 각 부분이 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의 힘은 도덕적 권위, 규칙 기반 질서 준수에 기반하죠. 중국의 반발이 놀랍지 않습니다.
유엔사가 실질적인 다국적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o I don't know that I'd accept the premise. I think it is. I think that if you were to compare through the history, it has gone through tension to conflict.
이미 실질적인 다국적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사는 긴장과 교전, 휴전을 겪고 70년의 휴전을 유지한 경이로운 실체이죠.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동 훈련을 늘려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들은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할 때 누렸던 큰 특권 중 하나죠. 이전 한국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단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엔사 장병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 정부가 원할 때 현장 기동 훈련 체제로 돌아가서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다자간 대응의 힘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부터 제1회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평가와 유엔사 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의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산 가공 수산물의 미국 유통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조직 아웃노션 프로젝트가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 수산물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한 데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수산물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전 세계 인신매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한다며 TIP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외국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미국 정부의 주요 외교 및 진단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연방광부 공지를 통한 국무부의 연례 정보 요청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TIP 보고서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를 포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중국 공장에서 가공된 수산물이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달 24일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북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s you know, im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this demographic of forced labor is also strictly prohibited by federal law.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어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위구르족 강제노동으로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의 미국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실은 지난 1일 해당 서한에 대한 부의회의 논평 요청에 국토안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의회의 서한에 직접 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 감독에 적절히 응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혹은 색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무역규칙과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제정된 데 대해 위원 하원 의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은 한인 용맹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제한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했습니다. 이 법 제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캘리포니아주의 타카노 의원은 지난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베트남에서 우리 군과 함께 복무한 영웅들은 이제 미군 참전 용사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한 더 많은 재향군인에게 보훈부의 혜택을 열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을 공동 발의했던 캘리포니아주의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법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장병과 미국 내 한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강인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들이 미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법은 이 용감한 장병들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한인 용맹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미 보훈부의 혜택은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은 지난달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미 정부가 해당 한인들을 미군 출신 참전용사와 같은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베테랑으로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료 혜택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준 일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베트남 베테랑이라면 베트남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달라.
VOA는 백악관과 한국보훈부에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카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모든 지역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토요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집니다. 남포를 비롯해 자강도, 황해도 일부, 또 함북과 삼지연은 오늘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2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해안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구름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포는 종일 가끔 눈이 곳곳에 내리겠고 평양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2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2도, 황해 남북도 흐리고 오후부터는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용현, 개성 가끔 눈 소식 있습니다. 개성 영하 2도, 3도, 사리원 영하 4도, 2도, 자강도 중강 강계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 강계 영하 8도, 낮에 영하 1도까지 오릅니다. 강원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원산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강은 오후 한때 눈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 0도에서 6도, 평강 영하 6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부분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심포는 맑아지겠고 선봉, 김책은 오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영하 1도에서 낮 7도, 청진 2도에서 6도, 양강도 삼지연은 오전부터 또 해산 풍산은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동해 흐리고 가끔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2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갈등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특히 파괴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인정했습니다.
Combatants use rape, forced marriages, and other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s weapons of war.
블링컨 장관은 전투원들은 강간과 강제 결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을 전쟁과 전투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중요한 모성 보호를 포함한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 사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를 결석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후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유엔 안보리는 여성이 평화를 구축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peacekeeping forces include women, they're better able to build trust with the communities they're protecting.
블링컨 장관은 평화 유지군이 여성을 포함할 때 그들은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공동체와 신뢰를 더 잘 쌓을 수 있고 분쟁 후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평화협정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할 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합의는 35%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에 여성의 리더십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 다양성 모두에서 원조를 제공하고 갈등을 종식하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은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 초점 네트워크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 결의안 1325호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For example, we saw the need for more collaboration at a legislative level as more countries across the globe strive to
블링컨 장관은 예를 들어 우리는 전 세계의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 시민사회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임, 즉 여성과 평화와 안보 협의체와 협력해 미국은 여성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것을 돕고 우리는 그것을 글로벌 코커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그룹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새로운 교류를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모범 사례를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6일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올린 글에서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당 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하고 미국 기술과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재개 등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만나 4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군 통신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과 관련해 내년 1월로 다가온 대선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 미국인 억류, 신장 티베트 홍콩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생산과 관련 품목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말미에 시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올 초부터 썼던 이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답하면서 시 주석이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표현은 극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미중 관계의 불협화음을 유발하려는 일각의 악의적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6일 러시아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위반한 해운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배럴당 $60인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위반한 아랍에미레이트 UAE 기반의 해운사 카잔과 리고브스키 프로스펙트, NS 센트리와 그 선박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거래 가격을 배럴당 최대 $60로 정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작년 12월 발효됐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상한을 넘는 원유에 관해 서방 기업들은 보험과 금융, 물류 등의 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는 앞선 10월에도 배럴당 $60가 넘는 러시아 원유를 운송한 튀르키예와 UAE의 해운사 각각 한 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중심의 국제연결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 그리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와 미래 세대 분야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PEC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소 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가 15일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재고량이 128.3kg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 4일자 보고서에서보다 6.7kg 늘어난 겁니다. IAEA에 따르면 핵폭탄 한 개를 만드는데 이 같은 우라늄 약 42kg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칠 경우 핵폭탄 3기가량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90%가량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